집사님이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통화를 하시는데 다른 거는 잘못 들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을 한 개? 우리 요새 겁나게 부흥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흉내는 잘안 내시는데 아 그거 참 제가 오늘 몇번 목회실 앉아서 연습을 좀 했는데 잘안 되네요. 와불 한 개? 어제 겁나게 부흥한단 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건 좀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 겁나게 부흥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 겁나게 부흥되는 교회를 오고 싶지. 뭐 그닥 부흥 안 하는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겁나게 사랑이 많은 교회를 오고 싶지. 말만 사랑의 교회인 교회는 오고 싶어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집사님이, 아, 참 훌륭하다. 잘하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자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과하지 않은 선에서 아내를 자랑하고 또 아이들을 자랑하고 우리 장로님을 자랑하고 비록 제가 얼굴도 시커멓고 그다지 잘생긴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좀 못생긴 대신에 다른 게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볼때아저 교회는 그래도 인물은 별로 없어도 목사 같거든 뭐 그래도 괜찮은가 봐 이래야 이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그런 어떤 서로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라야 오고 싶을 거고, 또왜 그런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아, 그런 교회 가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나를 좀 용납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집구석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남편 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저런 그렇게 욕을 한다는데, 그런 집에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또잘 되는 교회는 이런 얘기 뻔할 번째로 다 들으시잖아요. 뻔할 번째로 다 하는 이야기인데 뻔한 이야기가 꽤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에게 목사 자랑을 하고 장로 자랑을 하고 또 권사 자랑을 하고 교회를 왜 자랑해야 되냐? 실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목회적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교회라야, 그런 곳이라야 자기도 거기 가서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이해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가서 좀 실수하더라도 나를 좀 용납해 주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 이 목사의 설교가 이렇고 저렇고, 장로님들의 교회 행정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권사님들이 뭐 어떻고 저렇고, 만약에 혹이라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아, 목사, 장로, 권사도 저렇게 욕을 먹는데, 내가 만약에 저 교회 갔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완전히 묵사발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더 크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꼭 필요한데, 오늘 제가 그 비즈니스 신방 갔다가 아주 좀, 비록 뭐 조금 흰 거짓말이기는 해도 아주 즐거운 거짓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유쾌했습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서 혹 다른 이들과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거짓말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흰 거짓말을 좀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아, 저 교회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가도 나같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이 가도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겠구나. 나를 용납해 주겠구나. 나를 품어주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이 될수 있도록 고달프고 고단한 이민 생활에 어느 곳에 가면 내가 좀 위로받을 수 있고 거기에 가면 내가 좀 이해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는 곳이겠구나. 얼마나 꼭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흰 거짓말을 많이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모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좀 은퇴군 사들은 수요일날 대표기도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자꾸 뭐 헨소리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헨소리 또 해도 걔 안 씁니다. 그 제가 자꾸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저희 할머니는 기도했다면 반이 아버지 주여입니다. 아버지 주여 뭐 말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는 분도 있고 주여 아버지 하는 분도 있고 아버지 주여 하는 분인데 저희 할머니는 기도의 반이 아버지 주여입니다. 짧지도 않아요. 가정예배 한번 했다 하면은 기도를 한 10분 15분 하는데 합쳐보면 몇 문장도 안 됩니다. 뭐 막히면 아버지 주여 막히면 아버지 주여.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할머니처럼 아버지 주여를 이게 저 뭐야 기도 기도 한 10분 하면 8분을 아버지 주여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 공중기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니까 너무 기도 잘 못 하셔도 됩니다. 그 난예배 시간에는 좀 특별히 신경이 쓰이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이게 써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은 기도이고 수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별 생각도 안 나고 입이 막 그냥 말리고 뭐 바짝바짝 말을 원하면은 뭐 아버지 하나님 하든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든지 뭐 그러다가 내려가셔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고 좀 유쾌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셔도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생일이 언제죠? 제가 이 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요람 맨 2011년 13, 15년 요람을 봐도 우리 교회 생일이 정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96년 6월 23일인가? 96년 6월 23일 맞습니까? 예. 그게 이게 우리 요람 잘 안 적혀서 좀 아쉬웠는데 우리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그리고 6월 달이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이게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태어나면 아주 좋은 달이 6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6월생입니다. 6월 달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96년 6월 23일이 이제 우리 교회 생일인데 더 앞선 생일도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우리 소위 말하는 신교, 개신교회가 탄생한 날이지요.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그 날을 우리가 더 앞선 우리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일보다 더 앞선 역사적 생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언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역사적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대체로 생일을 세 개를 가지고 있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첫 번째 우리 생일이고 두 번째 생일은 1517년 10월 31일 이 날이 모든 개신교회가 탄생한 날이니까 이 날도 우리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생일은 말 그대로 아주 훌륭한 달에 태어난 우리 교회 96년 6월 23일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세 개의 생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앞선 역사적 생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의하면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라는 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몇 년의 광야 생활이죠? 4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는 몇 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의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광야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역사적 교회라고 성경이 지칭해서 말하는 것은 광야 교회가 처음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있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원초적 교회는 이미 장세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뭐 교회 죽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싶어서 겁 안 내셔도 됩니다. 교회가 뭐냐? 우리가 평생을 교회 생활하신 분도 있고 또 이민화 생활하다 보니 뭐 우짜다 보니 이게 엮여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도 있고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 온 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다양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간 우리가 이제 교회의 자녀가 되었는데 교회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대체로 틀리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에서 다 맞는데 딱 성경 구절에 입각해서 아주 성경 구절에 입각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한번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는 뭐다는 곳이냐 그리고 교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습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 구절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곧 즉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교회는 뭐라 말입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성도. 교회는 곧 성도다.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성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부르심을 입어. 때가 됨에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 이거 성도라고. 이 성도가 곧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명확하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라는 겁니까? 교회는 성도다. 교회는 성도다. 그런데 성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뭐라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입으로 말한다는 그런 측면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곧 어떤 자들이냐면 그 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이는 자들이다. 엎드리는 자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뭐 아무렇게 탁 말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러면 제우스에게 내 인격 모든 것이 맡겨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에게 자기의 모든 인격이 맡겨진 자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가 곧 뭐냐? 교회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주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까? 건물, 이걸 교회라고 부르죠. 혹은 제도화되어진 어떤 인스티튜셔널 뭐 그룹 뭐 어쩌고저쩌고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이것이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제1차적인 프라이머리는 뭐냐? 1차적인 뜻은 뭐냐? 교회는 두 글자로 하면 성도다 하는 거예요. 성도다.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할 때는 성도가 제일 중요한 뜻이라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이 건물이 있는 거고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과 우리 모두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고 목사 장로를 비롯한 모든 직분은 다 뭘 피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만약에 건물이나 혹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목사마저 우리와 불화하게 된다든지 혹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래적 의미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라는 교회는 성도다. 교회는 성도다. 그러나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한 번 성도 되었지만 이 성도의 길을 한 번 성도 됐기 때문에 그날로 끝나고 땡 나는 게 아니고 성도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남아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도되어져 가는 과정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모든 교회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되어져 가고 성도로서의 길을 그리고 성도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당회도 필요하고 재직회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회나 재직회는 공동회는 사실은 회의해가지고 서로의 스트레스를 고양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서로 행복할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좀 더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그런 거다라는 거죠. 좀 넓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해서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 잘 되도록 우리가 더욱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능력 있는 성도 되도록 돕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면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노회나 총회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자, 이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교회의 핵심은 어디? 이 말, 교회의 주인은 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 말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 말이지, 교회의 진짜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그럼 누굽니까? 당연하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건데요.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 사신 것 같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 됨과 같다. 에베소서 5장 23절.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회장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지시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마치 임플로이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왕이 명령 내리는 것에 대해서 혹은 지휘관이 명령 내리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의 머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이 머리라는 말은 원어에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원래 건축 용어예요. 머리란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벽이, 건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건물을 세워보면 제같이 무식한 사람도 건축의 이 건물의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뭔지 압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둥이고 벽이고, 물론 이제 기초는 당연하게 중요하죠. 그러나 건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벽이고 기둥이고 지붕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머리라는 말의 이 뜻이 뭐냐면 이 벽을 올리고 건물을 이 지붕을 덮고 할 때 두 면이 만나게 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두 면이 만나는 부분. 그래서 제대로 잘 만나서 잘 끼워지게 되면 건물이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바로 서고 이걸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붕괴되는 거죠. 건물이 건물로서 안전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접촉이 잘 돼가지고 접합이 잘 돼가지고 고정이 잘 되는 상태 잘 되게 하는 것 잘 되게 끼우는 어떤 건축 자재 이름을 부를 때 원래 머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행사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폭군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정상적인 건물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어떤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와 같은 역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지탱할 수 있는 부분,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떤 거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김이 되는 거죠. 그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자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지배자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를 잘 유지하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고정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딱 자리 잡는 것. 이걸 머리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인간에게는 뭐 우리 몸을 바치는 부분이 허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환도뼈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그래도 머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머리에 손상을 입으면 이건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팔에 손상을 입었다, 뭐 다리가 아프다. 그래도 괜찮은데 뭐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코마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머리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거지. 실제로 머리다 혹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지배자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좀 더 그 의미가 확장되게 되면 다스리는 자, 그 지방의 책임자, 명령을 내리는 자. 그러나 이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 명령을 내리는 자이긴 하지만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그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그 사람의 모든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면에서 관리 혹은 다스리는 자 혹은 분봉왕 혹은 감독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걸 정리를 하면은 교회의 머리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안전하게 하는 부분, 교회를 바치는 중요한 부분에 자리 잡고 계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기도 하는 분이다. 이런 면에서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결코 지배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가 늘 확인하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을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교회는 뭐냐?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뭐래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 문지수사님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우리 임주사님도 아멘 하시니까 아유 할렐루야. 이 정사와 권세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이건 좀 설명이 여러분 조금 필요합니다. 수요일은 살짝 여러분 공부 겸 기타 겸 좀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주일 예배와는 조금 다르니까요. 정사와 권세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 혹은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에게 권위가 부여되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관할하에 있었습니까? 통치하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관리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로마가 그 사람에게 뭘 부여하면 권위를 부여하면 그 사람이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검사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델라웨어 지청으로 가가지고 검사로 임명받으면 적어도 그 지역에 내가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가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가지고 이런 표현을 쓸 때 권세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을 정사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 이걸 정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영적인 영역 혹은 영적인 영향력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영적 영향 혹은 영적 영역 이런 것에 첫째 이게 해당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치 이야기하지 마시라, 그것도 한국의 정치 이야기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면 싸움 나기도 일상이고요, 마음 상황도 일상이고, 원칙이 그래요. 교회는 이 땅의 정치 영역에 관련되거나 정치 세력에 관련된 것은 교회하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 이 땅에서 성실한 국민으로서 세금을 잘 바치고 투표도 잘하고 또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뽑는 그런 개별적인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교양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선진국가가 되느냐, 3만 불에서 5만 불 가는 국가가 되느냐, 뭐 우리가 원하는 정치도 되느냐, 이것하고는 일정 부분 거리가 멀다. 교회 영역은 뭐냐? 하늘이라는 게 하늘.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 영역이다, 영적 영향력이다 하는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 혹은 사회적 조직, 제도, 법, 질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질서나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걸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저걸 번역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 안에 아주 재미난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릴렉스 하세요. 눈티 놀라요. 왜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고 그랬어? 아니면 이거 받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눈을 앞으로 막 좀 릴렉스 하시고 좀 또 집에 가시면은 눈알 아픕니다. 여러분 좀 릴렉스 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원어를 알면은 여러분 원어라는 말이 지긋지긋하죠. 그러나 여러분 원어를 알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알게 하려 한다는 그 저 원어의 뜻은 원래 뭐냐면요, 어떤 그 색깔이 예를 들어서 이 우리 벽이 여기 베이지 색깔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통상적으로 막 그냥 흰 거라고 칩시다. 굉장히 밝은 건데 여기에다가 다른 컬러의 페인트로 저 이걸 덮을 수 있는 색깔의 진한 색깔로 이걸 확 칠해버려요. 아시겠죠? 그게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입니다. 문학적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게 되면 정사와 권세를 입은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질서와 지혜와 문화와 사조와 어떤 다스림의 영역, 정치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걸 확 어떤 식으로 덮으냐,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다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없어져 이게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게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확 칠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지혜 딱 써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는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비장하게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싸워 이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뭐 할 때마다 목사가 다 기도하고 장로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어떤 뭔가 있을 때에 예의하고 그게 확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되 어떻게 지우느냐? 다른 걸 칠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흰색도 없어지게 되고 사람의 모양도 없어지고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무나 수풀을 그려놨는데 다른 걸 확 칠해버리게 되니까 나무나 숲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빵 써놓는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의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알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색깔을 칠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페인트 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색깔이 뭐 아이들이 막 그냥 낙서도 하고 뭐 색이 바래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돈 들여서라도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페인트 칠을 하면 집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이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사회와 정치와 기타 등등 모든 질서 가운데 있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확 새로 칠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혜 빵 써버리게 된다 이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어떤 거겠습니까? 물질적 풍요나 자신의 우울함을 드러내거나 명예를 드러내거나 인간이 주인이 되거나 돈이 주인이 되거나 오늘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확 페인트로 칠해버리고 그 위에다가 사랑, 섬김, 나눔, 자기 부인 이런 것들로 그 위에다 써버린다는 거죠. 나오지 못하게 이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확 칠해버리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재미난 미술 용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확 칠해버리게 되고 자기 욕심 혹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돈이 주인이 되는 것, 자기 명예를 높이는 것, 자기를 주장하는 것,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 기타 등 모든 것이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때가 될 때 확 칠해버리고 그 위에다가 뭐로 바르느냐 거기다 뭘 쓰느냐? 사랑, 섬김, 나눔, 봉사, 자기 부인, 용납, 헌신, 인내 이런 것들로 확 칠해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사도 바울은 달리 구원론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보다 더 쉽고 재미난 표현은 뭐냐? 확 칠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 배웠으니까 여러분 다른 게 교인들한테 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지혜를 알게 하려면 뭔 뜻인지 아나? 적어도 이 수준 정도는 돼야지. 색깔을 칠한다는 뜻이니라. 딱 우리의 수준이 적어도 이 정도야 한번 자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에 대한 말씀을 그 위에 더 씌우는 거죠.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생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과 자기에 대한 불신과 기타 등등 모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어둠에 속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짜쓰기 이러면서 이제 확확확확 다 지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희망, 용기, 담대함, 믿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 자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써주신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또 뭐냐?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그것도 정사와 건세에 관련된 어두움에 소속된 것이지만은 반대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아껴야 되는 존재이며 자기가 이 시간까지 걸어오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 아끼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값지고 소중한 존재고 내 삶은 삶을 더 이상 어둠에 그리고 좌절의 실망에 소속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희망과 빛과 담대함과 주의 위로에 소속된 길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막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색을 확확확 다 칠해버리고 그 위에다가 다른 단어를 써주신다는 거죠. 담대함과 믿음과, 믿음으로 귀담으면 들어준다고는 확신과 소망과, 우리에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은 쫓기지 않겠다, 더 이상은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싸워 이기겠다, 내가 나와 싸워서 이기겠다.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도 훌륭한 해석이 되고 훌륭한 또 다른 구절에 대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색깔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곧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새로운 색깔을 자꾸 입히는 곳이다. 새로운 색깔을. 그런데 이게 더듬해가지고 어수룩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더듬하다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한전자 직사람 정도나 돼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더듬하다 이 말은 뒤숭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색깔이 바래지는 부분에 대해서 색깔을 잘 못 칠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고 바라볼 수 있도록, 무슨 눈이 밝아져?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성취와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 사람의 속성과 계획, 기타 사람이 인정할 만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가 하는 일이냐? 사탄이 하는 일이다. 지금보다 고대 시대가 훨씬 돈에 대한 집착과 자본주의적 패습이 훨씬 많았습니다. 심지어 고대 유대교 안에는 가난한 것은 곧 하나님이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악한 악습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4장 말미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마음과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속성하고 전혀 다른 이걸 어떻게 해요? 확 지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뭘 쓰느냐?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 함께 서로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위에 써버리는 거죠. 나눔이라고 하는 색깔을 그 위에 더 씌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2차로, 이것의 제2차적 미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금을 혹이라도 강요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금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헌금의 핵심은 어디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어서 평균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랑의 지배를 받겠다는 거고, 서로 나눔의 지배를 받겠다는 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 귀한 지배를 받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적어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싸워 이겨야 될 만한 것들이다. 이것은 싸워야 되는 것들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원래 창조론에서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적 표현하면 그게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원하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데 충만을 향해서 가는 곳이다. 아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색깔을 다시 칠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고 그 사람이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충만이다. 근데 이게 쉽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싸워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무기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권세가 필요하다. 권세가.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원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권세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 권세예요. 원래는 힘인데 권세는 힘이라는 뜻이잖아요. 힘은 원래 정치적인 뜻도 있고 두 번째는 군사적 뜻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세는 뭐겠습니까? 그냥 다스리는 권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델라웨어 시장이다. 아, 델라웨어 시장이 아니죠. 델라웨어 주지사다. 그럼 델라웨어 다스리는 권세가 내한테 생겨났잖아요. 그때도 권세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적 힘이에요. 군사적 힘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군사적 힘은 쫄병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줍니까? 지휘관, 장군한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단어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원래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권세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권세가 동시에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권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두 번째 권세가 주어진다. 권세는 공적 힘이에요. 제가 여러분 저를 보고 참 말랐다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래봬도 피지컬 힘이 괜찮아요. 제가 꽤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권세라고 말하지 않아요. 힘이 세다 중에서 어떤 힘이 세다? 공적인 힘이 센 것. 공적인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적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공적 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공적 힘이요? 어둠과 싸울 수 있는 공적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교회 하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 죄인 이야기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주눅 드는 것이 마치 그래가지고 늘 힘이 없고 아 예 이런 것만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느냐 하면 성도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냐? 인자됨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너무 이건 극락 사망인도 아니고 이건 유치원 수준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오르메리크를 심판하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적 힘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네요.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네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 저를 싸워도 빨리 마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긍정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복음을 믿으셔야 되지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더 길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이해 잘하신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탄의 사망의 힘이 뭐냐, 사망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 사망의 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철저히 뭐에 관련된 거냐, 교회에 관련된 거예요.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은 주의 죽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시험하는 거죠. 시험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창문에 올라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 보면은 올라오메가 안 돼, 안 이렇게 올라오메가 아니고요. 기어 올라오메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경박해서 그런지 기어자를 뺐어요 이게. 사망이 우리 창문에 기어 올라온다. 누구처럼? 도둑처럼. 다른 역본에 보면, 다른 사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자 사망이 우리 창문에 도둑처럼 기어 올라오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멸절하느니라, 망하게 하느니라. 사망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망은 어떤 힘이 있냐? 멸절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사망의 힘을 교회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 자녀들은,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누굽니까? 주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귀를 없이 하는 이 권세를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부여받았다. 오직 사망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고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 대신하여 사망과 더불어 싸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이고 결론입니다. 사망을 이길 힘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망에 주눅들거나 사망에 지배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교회를 지금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망이 곳곳에서 이렇게 침투하고 공격해 들어오고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당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라고는 제도 안에 있어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성취에 대해서 종로를 타고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끌려 들어가게 되면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또 다른 사망을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 사망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망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은 사망을 이기는 교회. 오늘 제목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는 교회. 사망을 이기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참 성도 되어서 다른 색깔로 칠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둠의 색깔을 이기고 불안의 색깔을 이기고 욕심과 불신의 색깔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공적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의 존재여야 되고 예배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단한 이민의 삶을 너무 고단하다고 오만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공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새로운 색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공적으로 부여받은 이것을 멋지게 사용하시고 잘 사용하시고 은혜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